세대교의 설계는 수명이 매우 길다고 말합니다. 약 70년에서 8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솔계가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힘든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솔계는 40년 정도는 살면은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닳아서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져서 날기도 힘든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솔계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서서히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살 것이냐. 고통을 선택한 솔계는 바위산으로 날아가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솔계는 먼저 자기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쪼았고 쪼고 쪼고 구부러진 부리를 다 살아 없앨 때까지 쪼아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달아진 부리 자리에서 매끈한 튼튼한 새 부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부리로 자기 발톱을 하나하나 뽑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낡은 발톱을 뽑아버리면 새 발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깃털이 날도록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사를 건 한 130여일이 지나면 솔계는 새로운 40년의 삶을 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변화하여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어떠한 행동, 어떠한 사고를 갖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시기도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중요한 시점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없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인생은 멈춰져 있는 인생이고 멈춰져 있는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140년 동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14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노략질 당하고 군대에게 처참하게 피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은 회복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길가에 가면은 무너진 돌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진 돌, 깨어진 병들, 여러 가지 것들이 흩어진 모습들은 부서진 모습이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 마음의 부흥, 회개를 통해서 율법을 향한 마음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율법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가지더니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렬해서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다음에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의 정비였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활기찬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죽은 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앞 앞으로 자기의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없는 모습들은 나 자신들에게, 사람들에게, 사회에게, 교회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교회 내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활기차게 만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 외침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받은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마음, 변화받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 10분의 9는 단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앞장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말씀과 복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만 전한다면은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일부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부활의 영광만 전하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본다면 그 복음 역시 복음의 일부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복음들은 흔히 영광적인 복음, 뭐 축복의 복음,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이러한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느헤미야 11장 4절 전반부에 예루살렘에 거한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족속입니다. 근데 그 유다의 자손 옆에 누가 같이 거합니까?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근교에 살던 자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근교에 살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유다 자손을 도운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다는 것은 가까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 속에 그 복음을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서로를 아끼는 일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자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돕는다는 것의 근본적인 행동의 바탕은 사랑이 근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애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 실행적인 사랑입니다. 본전이 아닙니다. 자손이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성령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그냥 행동으로 사랑하는 척 보이는 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라는 그 말씀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떡 하나 더 주는 행동이 따르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돕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면은 아내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원수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꼭 당신의 원수가 누구냐? 라고 하면은 아내를 많이 지목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부만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가 없는데 또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깊이 실행적인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 것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른들, 부모들이 하는 말은 자녀가 원수라는 한으로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부모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원수가 된다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이유는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상대에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그 사랑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게리 제프만의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다섯 가지로 말하는데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봉사, 선물, 신체 접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같이 함께합니다. 그냥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상대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는 말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상대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도 상대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원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 봉사의 방법, 도움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도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란, 십자가의 복음이란 우리가 서로 상대의 짐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짐을 진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평안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려면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거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은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게 거하게 하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 변화된 지식이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새로운 지식.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새로운 지식이 마음을 변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 속에 새롭게 변화시키려면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19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X세대의 모습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X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X세대가 이제 40대 초반이 되어도 여전히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20대에 가졌던 지식이 40대의 지식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지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갖지 못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지식, 자원한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려면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거꾸로 새로운 지식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지식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면 마음은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